나는 아니요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읽으시면서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부분을 읽으셨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성경 부분이죠. 잘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다음에 부활절기를 맞이하는 때 우리가 항상 보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부분의 말씀이죠.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나는 아니요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때 어떠세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다혈질. 아, 그렇죠? 그 뭐 사람들 그 기질 얘기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기질을 얘기를 하면서 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담즙질이다 뭐 얘기를 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로 다혈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혈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참 친근한 사람이 베드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 다혈질이 많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뭔가 그냥 확 일 저질러 버리고 얘기해도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예, 뭐 뒤는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끝장을 보는 한민족 뭐 이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한민족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의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 베드로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성급하고 일단 밀어붙이고 앞장서는 이미지가 베드로인데요. 오늘 말씀 보면은 너무도 달라요. 씩씩하게 해봅시다 라고 말하고는 금방 행동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타협하고 짓눌려 있고 금방이라도 주저앉아 버릴 것 같고 다 포기해 버릴 것 같은 미약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로 똑같은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같은 그런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매우 매우 어둡고 매우 매우 조직적인 세상의 권세 앞에 다른 한 분이 그 같은 시간에 서 계셨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불법적인 지도자들의 재판 속에 계셨죠. 이게 보면은 12절 보면은 묶여와서 13절에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그 다음에는 가야바 법정에 또 쓰게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때 그들은 최고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야바는 그 해에 대제사장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매우 큰 영향력을 사회에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별로 무관한 그런 사람들도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권세 아래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같은 상황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들 중에 가장 수장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가야바거든요. 그런데 또 가야바 더불어 안나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면 참 이상하죠. 하나의 대제사장이 딱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대제사장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사실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지만 전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우 차원에서 또 그 사람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프레지던트도 있지만은 이전에 프레지던트였던 사람들, 포머 프레지던트 같은 경우에도 인터뷰를 하거나 뭐 어떤 다른 데 나와서 그런 뭐 말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미스터 프레지던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대통령이 아님에도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 식과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 가장 그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세우고 신문을 하는 경우였고 재판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생각할 수 있는 불법 그 하나의 작은 그런 유대 사회였지만은 그 유대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은 확대해서 모든 사람의 사람 그 세상 속에서 있는 불법적인 이 체제, 불법적인 어떤 권세의 흐름, 그와 같은 것들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모든 불법적인 지도자들의 재판과 사람들의 위협과 살기 등등한 분위기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때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과 온유하심을 지니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평소에는 죽겠어, 주를 위해 죽겠어 했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중한 위협 앞에서도 담담히 그렇게 보이셨던 그 모습 그대로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지금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하면서 그와 같은 대조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 같은 긴장감과 위협의 분위기 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지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는 그런 때에 우리가 따라야 할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을 보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그가 부인했던 그런 모습이 과연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는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말씀이 뭔가 나에게 적용이 안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를 보면은요, 우리 성경에 다른 복음서에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우리가 지금 보는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베드로의 마음이 더욱더 단단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69절서부터 7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대로 나갔을 때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함께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그냥 나는 몰라요 세 번 반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는 먼저 한번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그냥 말을 한 다음에 가면 갈수록 그는 더욱더 자기가 그렇게 마음먹기 시작한 것에 더욱더 힘을 주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처음엔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코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를 곁들여서 맹세하고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람들에게 있죠. 내가 뭔가 처음에는 머뭇머뭇해요.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가면서 내가 마음 먹은 바도 있고 상황도 점점 좀 어려우니 더욱더 마음 먹은 것에 힘을 더합니다.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런 그 틀을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 보게 되고 우리 자신도 또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볼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점점 마음을 더 강하게 고집스럽게 먹고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도 우리가 그래서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함께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은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나는 모르 했을 때 그때 61절 보니까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을까요? 베드로를 쳐다보던 예수님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었을까요? 치사하게 네가 나를 배신해? 뭐 이런 거였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주목하셨어요. 그것은 베드로를 비참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호된 책망을 위한 눈길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회복을 위한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일깨워주시는 주님의 주목하시는 시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보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우리를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시키신다는 자비와 은혜의 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요 주님을 기피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베드로처럼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잡혀서 불법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뭐 개의치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불펴놓고 자기들 몸 녹이려고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불을 쬐면서 있게 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럴 때 저희들이 전혀 신앙에 관계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나도 불이나 쬐는 사람이야 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주신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는 생각을 못해요.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지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턱하니, 아, 신앙생활 뭐 특별한 것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장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몰랐는데 그런 순간, 그런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치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셨듯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목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베드로를 주목해 보신 그 심정으로 우리도 주께서 보고 계셨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런 일들을 쉽게 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런 것을 잘 아시는 주님은 그래서 우리 대신 세상의 위협과 공포와 불법의 끈에 스스로 묶이셨어요. 그가 묶이심으로 우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묶이셨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사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제일 먼저 읽으셨어요. 18장에 12절부터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라고 했습니다. 잡아 묶었다고 했어요. 주님은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묶으려고 온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나를 가두지 못하더니 지금은 너희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에게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결박을 당하십니다. 실로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가 묶여야 할그 오랏줄에 묶이신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로 묶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문제로, 그것이 죄이기에 또 우리는 그 죄에 매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주께서 대신 매이신 거예요. 주님이 매이신 모습은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봤던 모습과 겹칩니다. 창세기 22장의 이 기록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장작에 올려놓았던 그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바로 이삭의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삭을 묶었죠. 그리고 제단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거기서도 압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묶여서 또 우리를 위해서 제단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주님께서는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묶여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묶이시고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대신 우리를 위해 받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결박되는 이 일을 보면서 유명한 성경학자였던 신학자였던 존 헬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던 일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묶이심으로 우리 영혼이 죄와 사탄의 결박에서 풀려났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결박당하심으로 우리가 노임을 입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듯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에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혹시 주님을 부인하고 쓰러졌을 때라도 다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주 예수를 먼저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배경을 보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아주 흡사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를 삼아야 하는 일이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 일에 주목할 때.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 일에 주목할 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의 16장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까는 26장의 말씀을 보셨는데 16장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길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베드로가 천국과 지옥을 거의 동시에 접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언제인지 혹시 생각하실 수 있나요? 순간엔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신 다음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잘 아시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도 또 뭐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에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그랬어요. 이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넌 정말 복이 있다. 그리고 네가 한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신 고백이다.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가르치시다 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아, 이거 좋은 고백하고 좋은 분위기가 되고 뭔가 일어날 것 같았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위기를 싸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고난당한다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아니, 지금 뭔가 중요한 모멘텀이 되고 막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 시너지를 가지고 뭔가 할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도 좀 부족한데 참으로 확 끼얹는 것 같은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막 칭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어야 한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이게 웬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너무 모르죠. 나는 세상을 참 모질게 살아온 뱃사람 아니야? 비즈니스도 했었고 안 되겠어. 지금 교정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딱 붙들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서 예수님 저좀 따로 보시죠. 그러죠. 그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좀 오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로 불러냈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싹 예수님을 잡아당겨요. 아,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아, 이 베드로가 이 도대체 무슨, 아니,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우러나온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항상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계속 잘 해나가셔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일을.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교육시키는 그 생각이 사람 일에 주목하는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했던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 일에 주목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짝 당겨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절대로 되면 안 돼요. 왜 그랬죠?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오셨다면 메시아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내가 메시아라면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아니, 사람들 사는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사람 사는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할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 좋게 만들어지는 건 뭐죠?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메시아로 왔으면은 베드로가 기대하는 일은 뭐죠? 로마 제국 다 갈아엎어버려야 돼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그냥 붕괴시켜 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독립투쟁하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광 좀 있어야죠. 명예 좀 있어야죠. 원하는 자리 좀 있게 해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으니까 자본도 좀 있어서 투자도 하면서 살도록 지금 빵빵하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는 전혀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고난받아야 돼. 나 죽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너무도 안 맞는 거죠.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거기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바싹 당겨가지고 사람의 일을 좀 생각을 해야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사탄의 덜미를 잡힌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허수아비처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떠들고 있다고 하는데 사탄이 그의 목덜미를 딱 잡고 예수님 앞에서 흔들어대고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길보다 사람 일에 주목할 때 우리가 덜미를 잡혀가지고 우리의 힘으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대적하는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이죠. 이게 도대체 내 말이야? 아니면은 내 세상의 유혹에 끌리는 그런 말이야? 아니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런 말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 다음에 너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생각하지만 사람의 일도 네가 생각해서 혼란스러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의 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쳐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고자 그렇게 진행시키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일이 다른 것을 너는 지금서부터는 반드시 봐야 돼. 그에게 그와 같은 영적인 교훈이 너무도 너무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사람의 일로만 주님의 일도 파악을 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그런 생각도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주님이 체포되시는 순간에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지만 충분하게 그것이 잘 들어가서 자리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체포되신 순간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아, 내가 사람의 일에 너무도 모든 걸 걸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알아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걸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체포되시던 순간에. 그 하나님의 길을 생각했더라면요, 베드로가 사심이 칼을 꺼내지 않았겠죠. 베드로가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그 칼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말고에, 말고라는 종의 귀를 덜컥 잘라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너도 한 폐지라고 위협할 때, 물론 그 큰 두려움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글쎄 나도 잘 모르는데, 하지만 두 번째 똑같은 그런 위협으로 들어왔을 때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마음에 여전히 아직 그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안 돼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그 목적으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개입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수 베드로를 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가 변한 모습이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변했는지 너무도 놀라우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베드로전서 5장에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기록했을 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사단의 덜미를 잡혀가지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도 있고 두려워했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정다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담대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했을 때 그런 고난은 말도 안 된다고 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하나하나가 다 바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베드로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의 안에 오셨고요. 주님 하신 모든 말씀이 사실이고 믿는 자의 장래는 하나님께 속했음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일을 명심하고 살게 된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몇 년 후에 베드로는 순교당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길을 확신하게 되니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주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결심으로만 산다면 베드로의 예전에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거기에 우리는 멈춰 설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드는 메시아의 길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의 일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하나, 두 번째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의 사실은 어쩌면 더 커요. 사람의 일만 몰두하고 있는 것도 아주 우리를 쉽게 쓰러뜨리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더욱더 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할 때예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할 때. 자, 우리 아까 보셨던 마태복음 26장에 그 부분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딱 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26장 3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상당히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배경이요.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드셨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가 오늘 밤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응답한 말이 바로 이거예요.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나 베드로야,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매우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라는 말씀하실 때 성경 말씀까지도 들어서 들려주셨어요. 스가랴서 13장에 13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거든요.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게 스가랴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성경의 기록을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확신하고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에 더 점수를 두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사탄은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언제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고 내 자신을 신뢰하면 그것이 가장 큰, 가장 많이 허물어질 수 있는 약점이라는 것을 사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허점을 항상 공격을 합니다. 자신 있고 확신 있어 하는 그 문제. 그래서 사단은 그 교만의 틈새를 공격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과신은 사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 전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무너지고 상황을 지금 조심조심 살펴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인하기 전에 사람들 틈에 섞여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도 초라하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던 그런 모습인데요. 그것이 실패하면 이렇듯 세상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우리가 부활절기를 맞이하면서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의 말도 어눌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을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매일같이 연결되는 그러한 커넥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그저 불을 쬐고 있는 자기들의 필요만을 채우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신앙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그들과 함께 있지만은 그들의 그 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속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저 침묵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께서 저 대신 그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예요. 기도하시고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하게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도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세에 놀라고 자신의 교만에 빠져 있었다가 넘어졌던 베드로가 또 그 교만에서 벗어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또 그 부분에 근처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문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교만했어요, 베드로는. 우리도 교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이 바로 승리의 열쇠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서 동행하면서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실은 이 부분의 말씀을 하는 것은요, 베드로전서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그 다음에 또한 함께 생활하는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도 말했어요. 두 그룹 모두에게 겸손함을 얘기를 합니다. 겸손함이에요. 카리스마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자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는 당장 영광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죽는다는 얘기하지 마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과 연관되는 영광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됐어요. 사는 성도님들, 때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으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사람 일에 마음 쓰기보단 하나님 길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자신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을 겸손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쓰러졌다고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쓰러졌더라도 주님 회복시키심을 믿고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듯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기특하게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긴다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